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3절 제목은 교회와 세상 외면할 수 없는 사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1절부터 3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딱 세 절이니까 같이 천천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좀 큰 틀에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큰 틀. 여러분, 바다도 큰 바다가 있고 작은 강이 있는 거 아시죠? 예, 태평양이 있고 대서양이 있고 인도양이 있지만 또 우리 지역에 보면 조그마한 호수도 있고 강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큰 틀로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큰 틀로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큰 틀이에요. 한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교회. 다른 쪽에는요? 세상. 이 두 개의 테마가 큰 강이고 큰 바다이고 성경의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개의 주제입니다. 교회를 알아야 되고 세상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개의 관계. 교회라는 울타리를 알아야 되고 세상이라는 울타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둘이 어떤 관계인가 제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쓴 거예요. 뭐라고 썼습니까? 외면할 수 없는 사이. 이게 무슨 사이예요? 외면할 수 없는 사이가 애매한 사이예요. 애매한 사이. 자, 친구도 아니고 적도 아니게 외면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예. 한 공간에서 외면할 수가 없어요. 한 공간에 있으니까 어디 못 도망가요. 손잡자니 잡고 싶지 않고 또 안 보자니 갈 데가 없고, 그게 바로 교회와 세상의 관계예요. 서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서는 외면할 수 없는 사이다. 자, 그렇다면 외면할 수 없다면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교회는 세상을 봐야 되고 세상은 교회를 봐야 돼요. 이 두 개가 서로 외면할 수 없으니 손을 잡을 수도 없지만 또 안 볼 수도 없지만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세 개의 컨셉을 여러분들 오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이 둘을 건강한 눈으로 볼 것인가? 첫 번째, 건강하게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교회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늘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본문 10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70명을 세우셔서 친히 본인이 가시려고 하는 마을과 동네로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2인 1조로 미리 보내셨어요. 저는 이 보내셨다라는 단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으로 들여보냈다는 거에 근거해서 교회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좋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보내셨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9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좀 나와요.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자다가 졸다가 딱 일어났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황홀감에 빠져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 산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것을 초막을 짓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산에서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이죠. 그럼 어디로 안 내려간다고요? 산 밑으로는 안 내려가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있다가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내려가셨어요? 산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산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여기가 천국이노라고 해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삽시다 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문제가 많은 산 밑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보물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두 명씩 묶어서 예, 보내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사람들이 사는 마을 속으로 들여보냈다.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는 기분으로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었던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사람들 속으로 문제가 많은 곳으로 전쟁이 있는 곳으로 다툼이 있는 곳으로 갈등이 있는 곳으로 먹고 사는 걸로 걱정하는 그 세상 속으로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놓고는 산에다가 세우지 않으십니다. 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른 종교가 있죠. 저는 그 종교를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종교는요, 그것에 맞아서, 그 철학에 맞아서 어디에다가 집을 지어놔요? 산에다가 지어놓은 거예요. 찾아오라는 거예요. 속세를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불교가 갖고 있는 철학이에요. 속세를 벗어나는 거. 그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기독교 어디에 속세를 벗어나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산에다 세우면 안 돼요. 산에다 세우는 기도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원은 교회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교회는 늘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전쟁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미움이 있는 곳에. 질투가 있는 곳에. 온갖 안 좋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 속에다가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근데 두 가지를 여러분들 이제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두 부류의 신앙인들을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됨에 있어서 두 부류의 좀 부작용 같은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 부적응자,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신자를 만들어내는 교회. 매우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드릴게요. 제가 고2 때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고2 때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그 3월 달에 제 기억으로 3월 달에 교회를 첫 발을 들여놨는데 그해 8월에 여름 수련을 했는데 여름 수련에서 그만 제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제일 큰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에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은혜를 왕창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저는 거의 매일 교회를 왔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오후에는 교회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또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같이 논다고 교회 와서 친구들하고 그때는 학교 끝나고 나면요 교회 오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왜 그렇게 생활을 뜨겁게 했는지. 그래서 그 친구들과 교회에서 뭔가를 해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에는 어떻게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제 눈이 바뀌었냐면 학교는 지옥이고 교회는요 천국이 되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악마 같은 애들이에요. 다 음란한 애들, 욕자라는 애들, 상종하면 안 되는 애들. 근데 교회 왔더니요. 그 학교에 있는 친구가 내 교회에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교회 오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보여요? 천사로 보여요. 저는 그게 참 희한한 경험이었어요. 교회에 왔는데 너무너무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천사처럼 보이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왜 이렇게 이쁜지. 근데 그 아침에 또 가방 둘러메고 학교 가면 애들이 입만 열면 뭐예요? 못된 말하고 음란한 말하고 욕하고 질투하고 이런 친구들만 자꾸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착한 말 하나는 없어요. 너 몇 등이야. 이것만 재고 있는 애들. 공부 잘하는 거 뽐내는 애들. 이러한 교회와 세상의 차이를 보면서 아, 교회는 천국이고 세상은 지옥이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무슨 부적응자였어요? 세상 부적응자였어요. 제가 어느 순간 그걸 깨달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제 안에 들어와서 저를 뭐로 만들어버렸다고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신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도 아 교회는 천국이고 직장은 지옥이고 교회는 천국이고 가정은 지옥이고 부적응자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가정 부적응자, 직장 부적응자, 사회 부적응자. 너무 안타까운.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렇게 결과가 나왔을까? 참 저는 궁금해요. 이건 부작용입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뭐냐면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자, 세상 부적응자가 만들어지는데 반대는 뭐냐면 교회 부적응자가 만들어져요. 이거 섣뜻 이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자,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 임하시는구나. 근데 교회를 좀 다니다 보니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뭐가 벗겨진다고 그래요? 예, 콩깍지가 벗겨지면 뭐가 보입니까? 민낯이 보이는 거죠. 똑같아요. 은혜 받고 교회 와서 아 이게 천국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같이 살 사람들이 했더니 제 눈에서 뭐가 싹 벗겨져요. 콩깍지가 딱 벗겨지면서 그 사람 민낯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교회를 다녀야 되나? 내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부적응자예요. 자, 보세요. 은혜를 받아서 예수 만나서 너무 행복한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 속으로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사람들 속으로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사회에 부적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고 또 한편에서는 뭡니까? 오히려 교회의 부적응자가 돼가지고 이제는 교회와 이별을 해버리고 교회와 멀어지고 세상이 천국이고 이제는 교회가 지옥이 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안 믿어주시죠? 교회가 천국이고 세상이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반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교회가 어디예요? 지옥이고요. 세상이 천국이에요. 이런 교회 내가 왜 다니겠냐는 것이죠. 이 두 부류의 왜곡이 왜 생기느냐. 은혜를 잘못 받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가 제대로 임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은혜가 제대로 임하면 뭐로 어떻게 바뀌냐면요. 예수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그 유명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로 이미 답을 주셨어요. 세상 속으로 보내시면서 너희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고 세상 속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냐면 소금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녹아서 스며들어서 그 속으로 흡수가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빛은요? 빛은 들어갔지만은 밖에서 비추어서 어둠이 그 안에 못 들어가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어둠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죠. 그게 바로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인은 부정자가 아니라 소금처럼 녹아 들어가는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밖에서 의로움으로 비추어서 세상이 어떻다고요? 예, 세상이 불의하고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건강합니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부정응자가 아니라 또 너무 적응자 해가지고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에 동화된 성도가 아니라 소금과 빛으로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밖에서 비추기도 하고 때로는 안에 들어가서 희생하면서 사람들 속에서 희생하는 물질 희생하는 시간을 들여서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면서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는 신앙인들 얼마나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꿈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한순간에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두 가지 두 번째 컨셉으로 이런 건강관계로서 교회가 꼭 명심해야 될게 뭐냐면 교회는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 이걸 잃어버리지 않으면 시간 싸움에서 우리 교회가 이깁니다. 교회는 무엇이 뚜렷해야 된다고요?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그럼 무슨 목적인가요? 자,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무엇이 많다고 말합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람들 속으로 들여보내면서 너희들이 만나는 그곳에 뭐가 많다고요?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영적인 시각을 바꿔줍니다. 추수할 것이 많으니까 가서 너희들은 추수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수한다라는 단어인데 추수한다는 단어를 우리가 중의적인 표현으로 말합니다. 문학적으로 보면 중의적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추수라는 것은 곡식을 실제적으로 가을에 거두는 물리적인 추수가 있고 또 하나의 추수는 뭡니까? 은유적인 비유적으로 추수한 게 있어요. 사람을 추수한다 아니면 뭐 어떤 의미 있는 걸 추수한다는 의미로 추수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딱 만났습니다. 만난 다음에 그 여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 만나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체험하고 나서 자기 동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와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사람들이 그 여인을 따라서 나오는데 멀리서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을 맞이하면서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 35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제자들을 향하여 그럽니다. 몰려오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말하지 않느냐. 이 말은 넉 달이라는 건 뭡니까? 시간적으로 4개월 후에 곡식을 실제로 거두는 물리적인 추수 시간이 4개월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금 당장 추수할 때라고 말합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봐라. 그 밭이 무슨 밭이겠어요? 중의적인 표현이죠. 물리적인 밭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밭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밭을 봐라. 희어져서 추수하게 됐느냐. 이 사마리아인들이 나를 만나러 왔는데 이미 이들의 마음은 바뀌어 있다. 너희는 가서 거두기만 하면 돼.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 교회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를 오판하니까 교회가 자꾸 흔들려요. 교회가 세상의 모든 가난을 해결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잘 들으세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난을 해결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가난자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때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드리지 말고 예배는 최대한 짧게 하고 우리 빨리 나가서 선한 일 합시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합시다. 아니에요. 우리는 가난을 해결하라고 한 번도 명령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했지 가난을 해결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가난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해결 안 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해결합니까? 그런데 목적이 마치 가난한 사람을 해결한 것처럼 또 하나, 자, 교회는 세상의 불의를 없애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세상 불의를 어떻게 교회가 없앱니까? 교회가 세상이 이렇게 불의한데 교회가 왜 행동에 나서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뭐 하고 있는 거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말이 또 옳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귀를 안 기울이는데 세상이 말하는 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존재감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 있으면 왜 예배를 드리는지 그 목적의식이 상실된 채로 아 우리는 불의와 싸워야 돼. 우리는 행동해야 돼. 예배 다 때려치고 어디 가라는 거예요? 사회 나가서 티켓 들고 농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거 안 한다고 지금 얼마나 손가락질합니까? 교회 존재가 왜 필요한지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 사람들이 다 헷갈려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도 헷갈려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헷갈려하니까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엉뚱한 방향으로 교회가 흘러가버리더라.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 가운데 아픈 사람도 있었고요. 불의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가운데는요. 수많은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뭐라니까? 지금이 추수할 때야. 그들의 가난을 해결하러 내가 너를 보낸 게 아니야. 그들의 불의로 그들이 당한 그 억울함을 너희들이 해결하라고 내가 보낸 게 아니야. 추수하라고 보낸 거야. 그 추수가 뭡니까? 영혼 구원이고 사람 구원이고 그 사마리아인들이 누구를 만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자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도록 브릿지 역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존재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이 부분에서 자신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목적의식을 상실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늘 우리에게는 나쁜 쪽으로도 모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8절인데 하나씩 좀 읽어나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장 35절은 예수님이 새벽에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나가서 한쪽 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넘겨보세요. 36절 37절 보면 시몬 베드로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뭐요? 시몬과 나머지 제자들이 다 몰려와서는 예수님이 뒤를 따라가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데요?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뒤로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그들이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같이 기도해야죠. 예수님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도 같이 기도할게요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엉뚱한 말 합니다. 예수님 만나서는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데요? 기도하고 계시는데 기도하는 예수님을 중지시켜놓고는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런과 똑같습니다. 교회여 예배드리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세상 불의와 싸우고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에 옮기십시오. 하나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예배드린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기도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따라 이게 자꾸 내려가네요, 이게.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헷갈려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마저 확신이 없으니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입니다.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는데 예수님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요. 인기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니 사람들이 누구도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열두 제자도 너무 좋아하겠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 외롭게 기도하고 계세요. 아니요 예수님 기도는 나중에 하시고 지금은 사람들이 열렬히 찾으니까 그들 속에 들어가서 좀 우리도 좀 대접 좀 받고 같이 좀 누리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38절을 보세요. 유명한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들이요.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마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다른 마을로 가자요. 제자들은 어디로 가자겠는데요? 예수님과 우리를 환영해주는 사람들 속으로 가서 에너지를 얻읍시다. 그들의 사랑을 먹읍시다. 그들의 관심을 먹읍시다. 그들의 대접을 받읍시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주를 위해서 일합시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기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의 인기에 취하지 않으시려고 의도적으로 사람들과 떨어져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못 보고 뭐합니까? 사람들에게 취해가지고 사람들의 인기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필요하는데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취해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갑시다. 예수님을 좋아해주는 사람에게 갑시다. 다른 마을로 가지 마요. 또 가서 또 맨땅에 헤딩하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개척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두 번 하고 세 번 하라고 합니까? 와 똑같은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다른 마을로도 가서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왔다고요? 이것 때문에 왔다고요. 중요합니다. 목적의식이 완전히 제자들하고 판이하게 달라진 것을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만났습니다. 충돌합니다. 이질적으로 충돌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여파에 그 힘에 밀려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으로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모든 걸 닮아가야 될 교회는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중심을 딱 잡아줍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온지 알아.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알아. 추수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들이 예수 만나서 교회에 들어와서 그 예수 만난 사람들이 서로 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그래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다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다시 거기서 모든 에너지를 쏟고 거기서 지쳐있으면 다시 어디로 들어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와서 다시 에너지를 얻고 이것이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살아왔던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좀 발전했다고 유식한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과학이 발달했다고 교회를 그냥 무시하고 교회를 막 짓밟고 교회 존재 이유를 막 망각시키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그거에 흔들린다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교회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고요? 사람 추수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걸 놓고 우리가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사 지치고 그들을 환영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한 영혼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정말 조심하는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 가지 중에 강한 가지가 있고 약한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두 가지가 달라요. 강한 가지는 어떻습니까? 가지가 너무 튼튼하게 튼튼한 가지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버텨주잖아요. 그 약한 가지는 어떻습니까? 너무 흔들리니까 옆에서 그걸 신경을 써주는 거죠. 부모님에게 자식이 많아요.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말하죠. 이 비유가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습니까? 그 아픈 손가락에 더 많은 애들을 에너지 쏟아요. 그러면 그 아프지 않은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엄마는 저에만 사랑을 해. 이게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흔들릴 영혼을 붙잡아주라고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영혼들이 흔들리는 영혼을 위하여 에너지를 쏟으라고 우리에게 그 에너지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교회가 선순환으로 이루어졌을 때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시는데 10장 2절 자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고 보실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자 일꾼이 적으니까 그러므로 누구에게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청하라 기도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하라는 건데 왜 기도하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 추수를 위하여 사람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힘만 가지고는 너무너무 역부족이더라.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이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세 번째 컨셉입니다. 이거와 연결되긴 하는데 건강 교회와 세상의 건강한 관계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잊어버리셨죠?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속에서요. 그 속에서 교회는 목적 의식을 뚜렷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옆에서 별난 소리를 해도 성경적으로 붙들고 흔들림 없이 중심 잡고 가야 됩니다. 자, 그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교회는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자기의 길을 가야 됩니다. 목적 의식을 갖고서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자 10장 3절 한번 볼까요? 자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하니까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가라.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자, 예수님은 지금 너희는 추수할 일꾼에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가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뭐랄까? 기도하라고 하신다 아니면 곧바로 말합니까? 너희는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고. 가라고.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면요. 기도해야 될 교회가 그 기도의 힘으로 끊임없이 자기 길을 걸어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이걸 이렇게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가라라고 했는데 자 막상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줍니다. 자 사람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이게 우리가 패배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 강한데 이거 패배적인 마음은 안 생기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달갑게 듣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전도가 너무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갈지어다 해놓고 내가 너희를 보냄이 누구 가운데로 보낸다고요? 이리 가운데로 누구를 보내요? 어린 양을 보냄과 같도다. 교회가 자기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세상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본질. 세상의 본질이 뭡니까? 은유적으로 이리 가운데. 세상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자기 길을 가야 되는데 교회는 어떤 존재죠? 양인데 어른 양도 아니고 어린 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세상을 딱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보고 자꾸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단 말이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했으면 뭔가를 주신 다음에 세상에 이길 수 있는 뭔가를 주신 다음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들어가려고는 너희는 양이야. 근데 너희를 맞이하는 세상은 뭐라고요? 이리야. 자 그러면 양이 이리를 만나면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 양이 이리를 만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도망가는 거죠. 최대한 빨리 도망갈수록 잘 살 수 있습니다. 양은 이리 가운데서 도망쳐야지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양이 이리를 만나면 무조건 도망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양을 누구 가운데로 보낸다고요? 이리 속으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답 나오셔야죠. 뭐 하라고요? 죽으라고요. 어? 목사님 그거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답이에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것은 너희가 세상 속에서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초점을 흐려지지 않고 내 중심 잡고 가겠다고 하는 뜻인데 그러나 그 목적지는 뭐라고요? 죽음이라고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를 향해 가셨습니까?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신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자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그대로 투영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지 사람들이 나를 찾으니까 너희들 막 기분이 막 업되지. 사람들이 예수님 좋다고 막, 예수님이 막 그 병자들도 고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막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도 일으키시고 와 막 세상 사람들이 와 드디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해. 우리가 다 손을 벌려서 예수님 환영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야 이 정도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꿈꾸니까 막 사람들이 막 어깨가 막 뿜뿜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도 죽으러 가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는 죽으러 들어가는 건데 살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세상을 이기는 이기는 뭐라고 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라고 하니까 아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이깁시다.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 성경을 보시더라도요. 한쪽만 보시면은 꼭 왜곡됩니다. 골고루 보셔야 돼요. 골고루.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취해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아깝다고 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한다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고 사람들을 구원하러 내가 들어갔더니 그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오히려 달려들어서 양을 뜯어먹겠다고 이리처럼 달려들어서 양을 뜯어먹겠다고 교회를 헐뜯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너희는 지옥에 가라고 하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들어가서 죽으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 하나 인용합니다. 시편 23편 4절 그 유명한 구절 여기다가 딱 대입시키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 하시나이다. 자, 이걸 빼야겠어요.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어떻게 보통 이해하냐면은, 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나는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해를 당한다고, 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지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해를 당하지? 읽는 것은 두려워하는 걸로 읽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걸로 읽는데 마음으로는 뭘 원해요? 해를 당하지 않는 걸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어떠한 전쟁터 속에서도 총알이 내 앞에서는 빛나게 하시는 역사를 하는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녀야 될 곳은 무슨 골짜기라고요? 평화의 골짜기라고요? 광명의 골짜기라고요? 아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요? 사망이 득실득실 되는 골짜기라고요? 그곳에 들어가서 교회가 혼자만 살겠다고요? 혼자만 유유자적하겠다고요? 혼자만 산에 들어가서 너희는 다 죽어라고 우리만 화평하게 살겠다고요? 아니요, 너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죽을 각오로 그 속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들어갔더니 주께서 뭐 하신다고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신대요.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도 나와 함께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에너지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실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지팡이라고 했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지기도 하고요. 쓰러질 것 같은데 안 쓰러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왜? 주님이 딱 붙들고 계시니까. 세상의 지팡이가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죽으러 가자고요? 아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세상과 맞닥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위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우리 앞에 세상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잘 보세요. 교회가 언제 무너지는가? 신자들이 언제 무너지는가? 물질이 없어졌을 때, 건강이 무너졌을 때, 그때 신자들이 무너져요. 왜요? 무엇을 위해 싸웠기 때문에요. 죽을 각오로 싸운 게 아니라 살려고 싸우다가 그걸 잃어버리니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아직까지 버티시는 분들은 그런 위험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저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교회가 따라가라고 지금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더니 지금 우리는 그렇게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줄 한번 가지고 볼까요? 시작. 우리는 교회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 신앙입니다. 절대로 세상으로도 도망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요, 같이 읽습니다. 세상은 이리처럼 우리를 압도하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맛보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지만 우리의 일터가 사명의 자리이기에 우리는 세상을 이긴 예수님과 함께 당당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걸어가시고 이번 주도 걸어가시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신앙의 본질을 파고들었더니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는 거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에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지요.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림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갔을 때 주님이 맛보게 해주시는 그 승리의 그 즐거움을, 진정한 그 즐거움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